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에서 오늘 그 성화라는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짧은 한문이지만 거룩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변화. 그렇죠? 화자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를 쓰는데 우리가 뭐 복음화, 뭐 세계화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성화라는 말을 거룩하게 밑으로 썼네요. 보니까 예. 구원의 서정. 뭐 서정은 뭐 서정시 이런 거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과정 이렇게. 구원은 동시동작으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가 교회마다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기도하는 교회, 뭐 그래서 목표가 기도원 짓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교회는 돌보는 교회, 그래서 하는 게 사회복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수영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꿈을 꾸는 교회인데 막 꿈 있는 교회 가면 풀장도 있고 전 동민이 다 거기 수영하러 와요. 안산에 있는 모 교회인데 모든 체육수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저희 교회는 뭐 조금, 우리 교회는 사실 뭐 그런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보다는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달을 하고 또 예수님이 했던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뭐 빠졌죠?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냐? 온 천하에게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오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쓰면서 그곳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에게 이 풍성한 복음들이 정리는 되어졌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뼈대는 알았지만 사실 많은 좀 살붙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 실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수요일은 구원의 서정, 그리고 우리 금요일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이번 주는 그 청년들에게는 이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그 인칭과 보증에 대해서 한번 전체 교회가 어떤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 아마 3, 4월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또 여건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같이 인도받고 삽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용을 좀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근데 이 구원을, 내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이지 이게 내 구원을 이렇게 지칭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살아갈 때 더 완벽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끝지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내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정말 많이 쓰면서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막 원하고 막 간구하고 막 헌신하면은 구원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열심히 어떻게 하게 되면 구원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랄지, 하나님을 조금 찾았다랄지, 드디어 감을 잡았다랄지, 그래갖고 믿으려고 애쓰려고 할 그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예 죽어 있을 때, 죄인이라는 얘기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어서 사망의 왕노릇 하고 하여서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을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어떤 하나님일까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막 세계복음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소망을, 소원을 심어주신 거예요. 심어주시고 내가 막 헌신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매진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 말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되, 특별히 내 인생 속에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언약이 재림밖에 없으니까. 승천이 있다라면 승천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면 죽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그리스도인을 몰랐다고요. 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과 안 이상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딱 끝을 딱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구약 39권에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들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내용을 신약에서 마무리 짓고 신약에서 주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재림인 거예요. 그 재림을 반사회적으로, 비사회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연히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방황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가 실제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겉은 화려한지 모르겠지만 속은 복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많은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드리며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성화, 거룩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성화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다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곳에 은혜가 많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인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이고 우리 11절 1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들이 의롭다 여기심, 칭의가 뭐냐?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것은 우리 어떤 행동이나 우리 어떤 그 싹을 보고 싹수를 보니까 뭐니까 그 될성 부른 나무는 뭐 떡잎 보고 한다고 딱 보니까 얘 가능성 있어. 그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합당한 죄.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골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계획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편안하고 제 하나님께서 완전 만장일치했고 아무런 이견 없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지 미리 하신 거예요. 예정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할 때 성부 하나님이 찬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 아들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들은 반대하고 성령 하나님은 느낌이 약간 좀 그 여성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분이 막 말리다가 집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막 집 나간 사이에 뭐 아버지가 밀어붙여갖고 통과시키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만장일치로 이루어낸 구원인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을 삶 속에서는 성화라는 과정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거룩해진다는 이 말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왜 성화가 필요하냐면 우리 십자가에서 뭐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죠. 죽었지만 뭐가 살아있냐면 우리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거야. 이 죄의 본성과의 끝없는 싸움을 한평생 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것이지 다 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평생 한 번도 안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식사하셨나요? 배고프시죠 지금요? 그렇죠? 야, 내가 뭐하고 사나? 먹자고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린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 그 성화가 뭐냐? 성화. 우선은 이런 부분부터 좀 늦지 않게 성화. 성화가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구별이야, 구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야. 뭐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에크, 그러니까 아웃이에요. 그 모임, 어느 모임에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낸 거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구별한 자, 뭐 구별한 사람, 구별, 뭐 분리, 뭐 분리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느 곳에서, 있던 곳에서, 있던 곳에서 이렇게 불러낸 거야. 불러낸 것을 보고, 성화라고 성화의 시작이 성화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는 구별했다 그리고 분리했다라고 말씀을 정리했어요. 뭐로부터 분리했냐? 죄로부터 구별하고 죄로부터 건졌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구별해서 맡겨진 거예요. 그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맡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막 보다가 막 이렇게 무슨 콩 골라내듯이 고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구별되신 거예요. 많이 가늠해 보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침 새벽에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인데요. 9장 12절.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별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은 뭐냐면요, 망설임 없이 제가 내려 둘째 아이가 그 어디 놀러갔었는데 동네 근처에 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뭘 먹고 있는데 꽤 멀었어요.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눈빛이 아빠 나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할 겨를도 없이 제가 뭐 이렇게 큰 키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수영을 제가 하냐 생존 수영 하는데 이렇게 잠수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죠. 이렇게 그런 걸 가능한데 막 뛰어가서 위험한 거 생각도 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탁 건진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터진 다시 또 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느낌에 그런 망설임 없이 그런 힘의 단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단 한 단회적으로 끝낸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예표하는 그 순간 모든 제사는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왜? 그 제사는 반복적이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별은 고를까 말까 골라놓고 막 후회하고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단회적으로 그분이 영원한 작정과 뜻 가운데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딱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맡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계속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구별되었고 주님께 맡겨진 자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아, 11절 말씀을 볼게요. 좀 기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었는데 죄가 안 끝났어. 그래서 한 번 더 죽고 그게 아니야.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거야.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제도를 한 분의 등장으로 모든 것들이 스탑된 거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고 있나.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원을 변경시킬 만한 구원을 포기하게 할 만한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해 때문에 속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엎어질 때가 종종 있지만 그 구원을 변경시킬 만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 번 이루신 그 구원이 불완전하여서 번복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도. 여기다가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 있는 것을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야. 내 거다 이거죠. 내게 아닌데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야. 원어의 뜻이. 그게 여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것을 뭐 이거를 A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거를 A. 결정적인 성화라고 말해요. 결정적인 성화. 그렇죠? 딱 결정돼서 끝까지 쭉 가는 거야.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돌아갈 수 있나요? 이미 결정된 거야. 딱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애경이 그 딸 보니까 아주 그 용감하던데 딱 태어나면 성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결정된 거라고요. 한 번 구원은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 뭐냐면은 점진적인 성화가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그렇죠? 내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계속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고 흠도, 그렇죠?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윤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요. 그렇죠? 뭐 입이 막 육두문자가 막 그냥 막 숫자를 세고 막 동물을 세는 게 너무 많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결정된 것은 이미 태어난 것이지만 그 사람 내적인 변화는 항상 윤리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수용력에 적은 사람이 수용력이 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배를 못하는 사람들이 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툭하면 싸우던 사람들이 덜 싸우는 쪽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간들 많이 못 본다는 게 아픔이에요. 왜냐면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을 나도 그런 편에 속하면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특별히 윤리적으로도 계속 개인이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변화하게 되었어요. 저 로마서를 읽으면서 8장까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서 막 말을 해요. 9장부터 가면 다 생활 이야기예요. 뭐 하지 마라. 형제 사랑해라. 뭐 사랑이 왜 없냐? 그렇죠? 구원받았는 11장 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왜 우애가 없고 이런 말들이거든요. 보면요. 아니 뭔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멋진 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생활로 끝이 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부족한 행위 때문에 구원이 변경된다 할지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면서 한평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런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애쓰면서 나아가고 매진하는 부분들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향을 가지고 생명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져요. 갖게 되어지고 노력하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성화가 진정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의 많은 태도를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변화를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전 복음을 알고 용감한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용감한 사람 너무 예수 그리스도 그 표창 날리듯이 하얀 분들 많이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큰 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찔려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무기 삼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이 집에 안 돼. 기도가 안 돼. 뭐 이런 거. 이 집이 어두운가 봐. 뭐 이런 얘기. 아니 뭐 지가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와가지고 왜 이 집 보고 뭐라고 하라고. 이상한 무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많아요. 복음 플러스 무속 비슷한. 좋지 않습니다. 복음 플러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귀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맨날 사단마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실제 그래요. 사단마귀 이런 이 얘기가 신구약 앞에도 20번이 안 넘는다고요. 20번이. 신약에서만 524구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나와 있다고요. 뭐에 주력하고 뭘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이 얘기는 되게 영적인 부분이고 내적인 부분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흠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가면 점이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계속 내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전 인격적으로 그렇죠? 인류적으로 삶의 태도가 아니 예수님인데 그렇게 게으를 수 있나요?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이 윤리적인 부분들을 제껴놓고 영어적인 부분만을 성화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계속 개선되어지고 삶의 태도가 계속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그 복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변화가 안 되는 그것을 누가 갖다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왜?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변화가 없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누가 행하신다니까요. 소원이 담겨있는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화는 두 가지 의미.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 여러분 신학에서 뭐하니 뭐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에 주님에서 결정되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계속 구원을 완성해 나가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이 죄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죄책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그 순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오염의 문제, 본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가, 많은 추석자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바울도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죄인이다. 유대인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6장 로마서 7장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7장이에요. 그렇죠? 해결되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 8장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인지 안 진다는 얘기인지 지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그거죠. 결정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는, 이 구원은 구원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성될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죄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죄가, 우리 죄 영역이 이만했는데 죄 영역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작아지다가 어느 날 주님께 딱 부름받는 그날, 이게 영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육신적으로 가장 나쁜 상태, 가장 안 예쁜 모습으로, 가장 머리가 적을 때, 머리 숫자가 적을 때, 가장 얼굴에 반점이 많을 때, 가장 주름이 많을 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영화라니. 그렇잖아요. 이게 잘 납득이 전 안 갔어요. 아니, 좀 진짜 잘 좋을 때, 영화하면 좋을 건데, 아, 그러면 단명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장 육신적으로 후패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사건으로 부르고 질병으로 부르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화복이 사단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죠? 죽음과 화는 사단에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준 영역이 아니에요. 생사화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활용할 뿐이에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송사할 때 활용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은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화하고 죽음은 사하고 화는 사단이 주도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성화의 주체, 성화는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작정.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구원을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실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져보게 되면 성화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한다랄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한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분들을 성경을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도록 누가 인도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실제 말씀을, 말씀의 의미를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또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 연합이랄지 이런 모든 비밀, 관련된 비밀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린 뭐 하냔 말이야. 성화는 나에 대한 성화예요. 나에 대한 성화. 나에 대한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뭐 하냔 말이야.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뭐가 있냐면 독단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내 성화를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50% 하시고 내가 50%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야. 이걸 보고 신인 협동 그래요. 하나님이 반쯤 오시고 인간이 반쯤 가고 그래서 합이 100 그런 거냔 말이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동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외적인 행위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하시는 그 사역과 은혜와 감격과 긍휼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마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걸 보고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어지면 뭔가가 확 꼬여버려요. 그렇죠? 좀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다 싶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화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그리스도 내용을 성령께서 알게 하게 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해서 계셔서 믿게 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그의 인생을 구원을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할 때 성령 내주 그러는 거예요. 적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자신이 그렇죠? 주의 백성 자신이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향하여서 살고 싶어. 계속 주를 향하여서 계속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안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 들리는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들고 평생 교회를 나갔는데 뭔 내용인지는 몰라. 뭔 내용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읽고 별걸 다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못 넘기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도 자신이 인간 자신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성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화는 의롭게 여겨진 자들이 자기의 그 의가 없음에도 없다는 것을 의롭게 여겨졌는데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 알면서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한평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로 시작하고 믿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요. 뭐 1장을 다 읽어서 의미를 아는 것보다도요. 한 절, 한 문구, 하나님이 그 한 단어를 그냥 쓸 단어가 없어서 썼겠냔 말이에요. 그 한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고농축, 슈퍼, 뭐 초고농축,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작정, 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이 말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교육제도 부활, 이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한 단어 한 단어들이요 크게 보여요. 10포인트 글자가 한 번에 안 보여.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뭐 구원 이렇게 쓰면요 뭐 이응자 하나도 안 보일 정도예요. 너무 크게 보일 때 이렇게 뭐 눈이 문제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의미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평생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 신학교를 다 가고 별 성경 알아보를 하고 무슨 쐐기 문자를 하고 막 그냥 별걸 다 하고 무슨 뭐 옛날에 그 고대에 있는 언어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가능한가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주체시지만 우리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계속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런 경향성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경향성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그걸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의가 우리에게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분명 예수님께서 매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여기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 것만 마냥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가 희망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랄지 시험 봐서 따낸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 은혜 그러는 거예요. 저 아들들 다 돈 대운 다 안 그렇거든요. 다 그런 각도를 한 건데 애들이 몰라요. 자기들이 뭔지를 그냥 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돌림의 학자예요. 학자. 또 큰 집에는 뭐 학권이 뭐 또 학준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은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에서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성화는 치열한 싸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내가 달려갈 수 없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 볼 때 우리가 거룩한 적 있나요? 거룩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히 그런 말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겸연쩍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이게 뭐라고 말표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건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쁜 거예요. 기쁜. 이런 게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지옥입니다. 돈 많고 많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됐는데 그게 없다라면 아주 생지옥에 생지옥. 지옥 가서 그 지옥이 아니라 미리 사는 사람이 많죠. 거기에 말씀을 좀 말씀 좀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쭉 뭐 8절까지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거듭남의 중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6절 말씀부터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인생의 성화 과정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전 1장 9절입니다. 고전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전 이 구절 읽고서 어디에서 그럴게요. 에? 아니요? 아니요? 불러. 불러. 우리를 불렀대요. 불러서 구별하신 거예요. 불러서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확증하셨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너 불렀어.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가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서 우리 구원을 확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지하시고 알게 하시고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 야, 너희를 불러. 그렇죠?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선택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부활로 다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널 계획에 선택했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무슨 죄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죄. 그렇죠?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정리 안 했으면 우리는 오늘도 계속 금식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울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막 회개 속에 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구원을 변경할 만한 죄를 지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랄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 그런 자가 있다라면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키신대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성화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성령께서 결국에는 도우실 것이다. 결국 성령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 그분이 인치신 자들을 보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목적,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성경을 좀 준비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분과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바꿔 주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쉬운 성경 보는 유익이 이런 데 있어요. 잘 애매모호한데 읽으면 이게 분명하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고전 15장 54절입니다. 고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건데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 것이고요. 영화, 그렇죠? 죽을 몸인데 죽지 않은 몸으로 되었음을 몇 장 몇 절이죠? 고전 15장 54절 말씀, 그렇죠?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5장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거룩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 구절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성화란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걸 포함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경향성과 생명의 그 힘을 계속 북돋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을 향해 나갈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을 드릴 수 있냐?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그 언약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사실은 주의 재림을 보고자 하는 거야.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다급하게 하고 막 직장 관두게 하고 염세주처럼 막 그냥 막 들볶아가지고 모든 걸 바치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부분이 언약이라니까요. 재림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죽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얘기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탄생 끝났다니까요. 죽음 끝났고 부활 끝났고 승천 다 끝난 얘기예요. 남아있는 언약이 뭐밖에 없냐?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재림을 보고 살려고 하니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냐? 이 땅에 천국 복음의 증거 됐을 때, 증언 됐을 때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량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표를 삼은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뭐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 다른 교회가 사회 도우려고 하다가 사회 복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막 병 고치려고 하다가 치유센터 하는 것처럼 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어요. 그 목적에 남아있는 그 언약이 뭐밖에 없냐? 재림밖에 없다고. 재림, 그 재림을 보려고 하니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교회 내부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복음을 계속 증언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싸워낼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성화는 하나님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주님의 성화를 일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에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경향성과 힘과 능력과 은혜와 방향성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갖고 싸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겠습니까? 많은. 저는 베드로가 요한되는 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 부드러운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칼 같은 논리적인 사람처럼 바뀌는 것을 복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칼 가지고 다른 걸 쓰다가 칼을 좋은 용도로 쓰는 거예요. 주먹 가지고 휘둘던 사람이 손 가지고 좋은 용도로 쓰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팔 잡이고 왼팔 잡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죽으셨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화 또한 은혜예요. 그렇죠? 성화 동안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쫓아서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입니다. 사탄에게 주지 않았다고요. 온 인류보다 지혜로운 사탄에게 한 번의 기회를 안 줬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우리를 방해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주받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붙잡혀서 하루하루를 주를 향해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입에서 나가는 욕이 많이 줄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크게 보이는 것도 성화예요. 그렇죠? 성화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크게 보이면 계속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혹 그러나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다. 한평생 담배를 피는 목사라더라도 예를 들면 한평생 술을 먹는 장로라더라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 주를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과 찔림과 뜨거움과 애틋함과 그 마음과 막 시달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뭉쳐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했다는 얘기는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꿋꿋하게 100% 주를 순정하며 산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얘기는 100%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100%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방임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눈들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피곤하게 악으로 깡으로 막 눈이 막 혈기가 왕성해서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 복음, 그렇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기쁜 소식,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부분을 믿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이라고요. 근데 다 성취되어지고 성취한 데 언약이 하나 남았는데 그 언약이 주의 오심이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교회에서 삼은 목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운동하는 사람끼리 교회 많이 모였으니까 축구 동호회 만드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축구인들 많으니까 스포츠 운동계 복음화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걸 들고 있는 이상 치유를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싶고 그렇게 정치성 잡아서 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근래 우리 뭐 아들들이 어느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카톡에 초대됐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치 관련된 무슨 뭐 카톡이었나 봐 이렇게. 그래서 누군데 그냥 나가버렸대. 누군데 그냥, 교인 같다는 거야. 그래? 그런데 아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복음보다 치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복음보다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복음보다 그렇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복음,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가 참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단을 넘고 교파를 넘고 교단이 뭐가 중요해요? 저 합동조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그 중요하셨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뭔지도 모르, 초등학교 때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나 합동해야 됐어요. 합동, 나 합동 보수야 그랬어요. 4학년짜리가 뭐 알아요? 5학년짜리가 뭐 알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무슨 배우는 거 다 소유리 문답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복음은 모르고. 그쵸? 여러분, 성화는 그냥 학문적인 내용으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담겨져 있는 길이에요. 그쵸? 이런 성화를 통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거룩한 자들은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는 삶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그 언약, 주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방향이 맞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성경을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뭐 막 12강을 듣고 몇 강을 듣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왜 모를까요?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렇고,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절한 그 말이 얼마나 큰 힌트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답이고 큰 열쇠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뭐 저만 기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이 좀 이렇게 그냥 당연히 교회니까 당연히 말하겠지. 야, 목사기 때문에 말하 그게 아니 직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여러분들 발견되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3, 4월 두 달 동안 개인적으로 공내외 공적인 예배를 정지하고 모든 걸 딱 세우고 전 세계가 다 쓴 거예요. 그렇죠? 몇 백만이라고요? 확진자가 지금? 300만? 300만이 어느새. 그렇죠? 저 강대국, 초강대국에서 묻을 데가 없어 섬을 택해가지고 땅 파서 다 그냥 묻을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걸 보면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정치, 전 세계 교류 다 끝나잖아요. 이게요. 애굽의 재앙이 닥쳤을 때 애굽 백성만 괴로운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동시에 겪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뭐야 이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 설득돼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통해서 설득 10%, 두 번째 재앙 통해서 20%,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30%, 또 각 지방에 다 터져 있는 장로들을 또 모세가 불러 모아야 되고 이집트가 나라예요. 광명시가 아니라 나라의 나라. 나라에서 흩어진 12지파 장로들이 다 모였다고요. 얼마나 성가신 일이에요, 이게.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낙타 타고 갔을 건데, 말 타고서.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건을 주셨을 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생각을 하시고,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원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연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 부분들이 그냥 한두 명이 막 미친 짓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갈 수밖에 없는 길목의 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될 것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룩은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